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은 17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서 사드는 분명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핵무기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상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대해 그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본질적으로 방어용 무기 체계로 적의 공격용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부 미사일이 이론적 관점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지난해 5월 임명돼 미 서부 연안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미 해군의 작전 구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과 협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20회 국제경제포럼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말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함께 일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오는 날 사실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우리는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CNN 기자와 만나서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선 현명한 사람이라면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완전한 관계로 복원한다는데 나쁠 게 있느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있어 그녀만의 관점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90대의 전직 독일 나치 친위대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레인홀트 헤닝의 집단 학살 방조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올해 94세인 헤닝은 유대인을 포함해 약 17만 명의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헤닝은 1934년 나치 청소년 조직에 가담한 데 이어 1940년 친위대원으로 아우슈비츠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헤닝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도시에서 우유가게를 운영하다가 1984년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나 고문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헤닝의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인은 이번 판결 직후 항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추락한 전투기와 조종사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던 베트남 군용기가 실종됐습니다. 9명이 탑승해 있던 군용기는 16일 오후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인 하이퐁 인근의 박롱비 섬 남서쪽 81km 해상에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그 뒤 사고 현장에서 군용기의 잔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군용기는 지난 14일 베트남 중북부 응해안성 인근 해역에서 훈련 도중 추락한 수호이 30 전투기의 수색 작업에 투입됐었습니다. 먼저 추락한 전투기의 경우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으며 나머지 1명과 전투기 기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군 당국은 사고 해역에서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17일부터 수색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의 영토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라고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16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정문회에 출석해 ISIL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일부 잃기는 했지만 전투력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ISIL은 현재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수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만 2만 2천 명의 전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ISIL이 리비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브래넌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래넌 국장은 최근 미 남부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범인 오마르 마틴과 ISIL과의 직접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북한제 권총이 발견됐다는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북 제재의 회피처로 삼지 못하도록 관련국들은 대북 공조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engaging partn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Africa, to identify ways we can work together to ensure
유럽연합이 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을 영내 회원국 내에 운항할 수 없는 항공사로 6년째 지정했습니다. 안전기준 미달이 이유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점차 흐려져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북한제 권총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 교관 30명이 콩고에 파견된 것도 파악됐습니다. 이 북한과 콩고 사이의 군사협력 정황을 보여주는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콩고 민주공화국 제재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과 콩고 사이의 군사협력 정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의 단초가 된 건 콩고에서 발견된 북한제 권총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주로 생산해온 것과 공통점이 많은 이들 권총을 콩고군 장교들과 유엔에 파견된 콩고 국립경찰 등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콩고군 장교들로부터 해당 권총이 지난 2014년 초 콩고 마타디의 항구를 통해 들어왔고 이 시점에 북한 교관 30명이 콩고에 입국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북한 교관들이 콩고 대통령 경호실과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권총들이 콩고 수도 킨샤샤의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북한제 무기를 수입하거나 북한 교관을 초청해 자국 군인을 훈련시키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북한과 콩고 측에 해당 무기의 거래 내역과 훈련 교관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당시 비밀이던 해당 문서를 입수해 북한과 콩고 간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콩고 정부의 랑베르 망드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망드 대변인은 보도 내용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2001년 로랑 카빌라 대통령 사망 이후 북한과 어떤 협력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망드 대변인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부인했을 뿐 훈련 교관 파견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콩고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 구성된 콩고 민주공화국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매년 제재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에도 북한제 소총이 콩고에서 발견됐다고 밝히는 등 콩고와 북한 간 군사협력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손잡지 못하도록 관련국들은 대북 압박 공조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북 압박 공조 차원임을 확인했습니다.
We are engaging partn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Africa, to identify ways we can work together to ensure UNSCR 2270 is fully implemented.
에릭 런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대변인은 16일 컨트리맨 차관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앙골라를 방문한 목적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반국들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의 동맹국들을 대북 제재 회피처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는 또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맺어온 쿠바와 아프리카 나라들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 정부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앞서 컨트리맨 차관보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BOA 기자와 만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완드 대변인은 북한이 아프리카를 무대로 확산 활동을 벌일 가능성과 관련해 즉답을 피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look to all UN member states to ensure the North Korea sanction regime is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o remain vigilant in the face of DPRK's constant attempts at sanctions evasion.
런드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끊임없이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데 맞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며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능사는 아니라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지도부는 북한 핵 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많이 악화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17일 서울 국회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만나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다만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제재와 압박은 미봉책이라며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핵 6자회담이 적당한 방법이며 한국 정부와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티모닌 대사는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김종인 대표와 만난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 역시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다자 무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아울러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항상 모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왔다면서 러시아는 남북한 통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의 한반도 배치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MD의 핵심 전력이 바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인 만큼 티모닌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사드의 주한미군의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김종인 대표는 얼어붙은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 한국 러시아 간 가스 파이프를 설치한다면 남북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티모닌 대사는 한반도 경제 프로젝트가 북한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난 5년간 남북한과 러시아 3자 간 경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대해 많은 지지를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16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 국무부가 9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했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의 이슬람 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무장 세력에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를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속 요건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소속 테드포 의원은 북한이 순전히 외교적 이유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기만당한 미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8개월 사이에 보유 핵무기수를 4개에서 6개 정도 늘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를 펴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독자적으로 입수한 북한 핵시설 정보와 핵무기 보유 현황을 자세히 공개했는데요. 2020년까지 최대 100개를 보유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13개에서 21개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런 추세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Well, I think the significance is that they have a capability to expand their
북한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증가 규모 역시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핵무기 원료로 플루토늄도 사용하지만 우라늄 농축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무기급 우라늄 생산 여부를 관측하긴 대단히 어렵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관련 시설을 가동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은 분석을 통해서도 북한이 지난 1년 반 동안 핵무기를 4개에서 6개 더 만들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4년 말까지 10개에서 16개를 확보했다고 보면 그 뒤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숨겨진 또 다른 시설에서 생산될 농축 우라늄까지 고려하면 핵 보유량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최대 30개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No, I don't think so. I mean, yeah, we didn't. I didn't do the estimate for the other one. I mean, I can, but I didn't.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번 분석엔 제2의 원심 분리기 시설에서 생산되고 있을 양까지 포함시킬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2개에서 5개가량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한다면 숫자를 좀 더 낮출 변수도 생길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원심 분리기 시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말이죠.
No one knows, but what it, in a sense, when I talk about a second plan, it could be two or three.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보고서에서 제2의 시설 존재 가능성을 언급한 건 그런 시설이 두세 개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원심 분리기 시설이 단 한 개만 존재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에 넣은 건 그보다 원심 분리기 개수였습니다.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실태가 알려진 북한의 기존 원심 분리기 시설, 또 설비 조달 현황을 염두에 뒀고요. 이런 방식으로 원심 분리기의 상한선을 설정해 그 안에서 분석을 진행하는 겁니다.
북한 어딘가에 있을 그런 추가 핵 시설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No, it's not. I mean, I think there's a lot of effort now to try to find these other sites. I mean, they're over time.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진 시설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압니다. 북한에서 정보가 조금씩 유출되고 위성 감식 능력도 강화되고 있어 결국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원심 분리기 시설로 추정되는 몇 개의 지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추가 시설을 찾았다고 발표하진 않고 있지만 질문지를 좁힐 만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엔 탈북자들의 증언도 포함되고요.
보고서를 보면 북한 핵시설 인근에서 포착된 차량이나 연료통이 제시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방사화학실험시설로 이루어지는 재처리 활동을 입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Vehicles and tanks are not good indications to tell you anything other than there's activity at that site.
차량이나 연료통 등은 현장에서 뭔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상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북한이 방사화학 실험실을 그리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등장한다는 건 어떤 일이든 진행된다는 뜻이죠. 물론 플루토늄 재처리나 분리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요. 따라서 플루토늄 분리 이후 핵 폐기물 처리와 관계 있는 석탄 화력 발전 상황처럼 추가 조짐들을 봐야죠. 저는 영변의 핵 재처리 시설 내부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적으로 확인했는데 그건 위성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또 최근 미 국무부 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를 확인해 준 게 결정적 증거가 됐고요.
제가 차량 등이 충분한 증거가 되느냐고 질문한 건 북한이 위성 감시를 의식해서 일부러 그런 정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디까지가 실제인지 구분하기 어렵진 않나요?
If North Korea wants to separate plutonium in secret, it knows how to do that. And sometimes they don't care. And I think in this
북한은 원한다면 플루토늄 분리 작업을 은밀히 할 수 있지만 여기 개의치 않기도 합니다. 이번 경우 역시 위성 감시를 의식하지 않은 실제 재처리 활동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관리의 언론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요. 하지만 핵실험장의 경우엔 지적하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 차량이 나타나는 건 핵실험 가능성과 전적으로 무관하니까요. 또 한국 정부 등이 볼 수 있는 정보는 상업용 위성으로는 포착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그런 정밀 관측을 통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읽어도 실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땐 혹시 핵실험이 실패로 끝난 건 아닌지 혹은 북한이 일부러 혼란을 일으키려고 그런 건지 의문이 가중되곤 합니다.
핵연료를 전달받는 건물 앞에 연료통이 놓여져 있는 것과 또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나오는 정황을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The reactor produces plutonium and irradiated fuel. The fuel has to be taken out of the reactor.
플루토늄과 함께 생성되는 폐핵연료를 원자로 밖으로 꺼내 재처리 시설로 보내는 만큼 그 시설 앞에 차량이 보인다는 건 자연스럽게 폐핵연료를 전달받아 재처리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난다는 건 열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핵폐기물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영변 핵관리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재처리 과정 중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많은 양의 액체가 나오고 그 부피를 줄이기 위해 이걸 끓이면서 연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는 플루토늄 분리와는 별 관계가 없고 대신 그런 과정 뒤에 남는 잔여물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영변 핵관리를 만난 시기는 언제죠?
This would be in 2007 and so it, but it, but there are other campaigns where I mean one maybe it's going on now.
지난 2007년입니다. 북한이 재처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훨씬 뒤로 미뤘었다는 게 당시 그 관리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직후인 2002년과 2003년 초 영변의 화력 발전소가 재가동됐는데 그건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의해 중단했던 폐핵 연료를 재처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가 부분적으로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관측은 그럼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It's better news. I mean, it's much better. We think that it's not operating at full power.
분명히 그렇습니다. 완전 가동되면 훨씬 더 많은 플루토늄이 생산될 테니까요. 하지만 왜 이토록 오랫동안 간헐적으로만 가동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런 정황은 위성 사진을 통해 발견한 게 아니라 정부 관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다만 어느 나라 관리인지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훨씬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3주 가동되다 3주 멈추는 식으로 운영돼 왔고 20열 출력 메가와트 수준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만 완전히 중단된 적은 없죠.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 양은 얼마나 됩니까?
The reactor restarted in 2013 and it's now 2016, so approximately 3 years.
2013년 재가동한 뒤 3년 동안 5.5에서 8kg 정도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겁니다. 만약 정상 가동했다면 1년에 무려 4에서 6kg을 생산했을 것이고 3년이면 최소 12kg에 달했을 거고요. 아무튼 핵무기 한 개당 플루토늄 양을 2에서 4kg으로 보면 최근 3년 동안 핵무기 1개에서 4개, 중간값으로는 핵무기 2.5개에 해당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한 겁니다.
북한이 핵연료 재장전 방식을 개선했다는 관측 역시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There's some indications and certainly there's questions whether the North has moved to some kind of online.
북한은 더 이상 핵연료 장전을 위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원자로가 계속 돌아가는 중에도 일부 연료를 빼낸 뒤 새 연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원자로를 개량해 더 나은 방식으로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는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50개를 보유할 것이란 전망을 지난해 내놓으셨습니다. 북한의 현재 핵무기 생산 속도를 감안할 때 그런 추측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It's certainly not at the high end because the it's more in the low to middle part of the range. Also, there was prediction of 20.
북한이 보유할 것으로 당초 전망했던 핵무기 최대치에는 분명히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당시 중간치로 예상했던 핵무기 50개 혹은 그 미만이 좀 더 적절한 수치 같습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북한 핵폐기일지라도 지금으로선 적어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킬 협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과 영변 핵시설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인데요. 후보들의 면면을 이현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3명의 후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추천됐습니다. 인권이사회 내 5개 지역을 대표하는 대사들로 구성된 협의그룹은 13일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총 7명의 후보 가운데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5명의 후보들을 직접 면담해 3명의 후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의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과 카메룬의 피에르 소부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인권 전문가 등 두 사람이 같은 점수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오에아 퀸타나 후보가 인권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폭넓은 직접 경험을 쌓은 것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부 후보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제네바 주재 카메룬 대표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소부 후보가 관련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세르비아의 인권운동가인 소냐 비세르코 헬싱키위원회 창립자 겸 위원장이 3위로 평가됐다며 그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다음 달 1일 협의그룹이 추천한 이들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권이사회 의장은 최경림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맡고 있습니다. 최 대사는 14일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협의그룹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폭넓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임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특별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으며 임기 1년에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태국의 비틴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활동했고 2010년 8월에 인도네시아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던 일본인 남성이 일본에 생존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종된 지 약 20년 만인데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0년 전 실종돼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던 일본인 남성이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경찰이 16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 경찰은 이날 지난 1997년 32살 나이에 후쿠이현에서 행방불명된 미야우치 가지야 씨가 이달 초 일본 내 다른 지방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전직 지방 공무원이었던 미야우치 씨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거나 북한의 납치에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야우치 씨가 1997년 이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야우치 씨는 1997년 4월 당시 근무하던 후쿠이현 관공서에서 동료에게 보트 창고에 간다고 말하고 나간 뒤 소식이 끊겨 경찰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미야우치 씨의 행적이 발견되지 않자 북한에 강제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미야우치 씨는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한 납치 피해자 17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대신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실종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습니다. 특정 실종자란 일본 내 민간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가 북한에 의한 납치일지도 모른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실종자를 말합니다. 일본 경찰은 미야우치 씨 같은 특정 실종자 수가 886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지난 2014년 5월 말 특정 실종자를 포함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고, 북한은 이에 따라 그해 7월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2014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식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2월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대응에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47년 전 발생한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북 피해자인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어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아버지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황 씨는 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칼기 납북자 11명이 송환돼야 한다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호소하는 편지도 낭독했습니다. 칼기 납치 사건은 북한 고정 간첩이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칼기를 이륙 25분 만에 대관령 상공에서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 2월 승객 50명 가운데 39명을 판문점을 통해 귀환시켰지만 황원 씨는 귀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 내 운항을 제한하는 항공사 명단에 북한 국영항공사죠. 고려항공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안전 기준에 미달된 게 이유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6년째 북한의 고려항공을 역내 28개 회원국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항공사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6일 발표한 EU 항공안전 리스트 개정판에서 러시아제 TU-204 항공기 두 대를 제외한 나머지 고려항공 항공기들은 앞으로도 유럽연합 내 운항이 계속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유럽 항공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회원국의 안전 전문가들이 내린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EU 항공안전 리스트는 유럽연합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당국들이 궁극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 안전 수준을 높이려 노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으로 운항하는 각국 항공사의 안전 관리 실태를 평가해 취항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사와 엄격한 조건 아래서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가하는 항공사로 나눠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유럽연합에 이 같은 규제가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전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두 대를 도입한 이후인 2010년 3월에 엄격한 조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고려항공의 TU-204 항공기 두 대는 국제적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당국의 적절한 감독을 따르는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항공기 안에 유럽연합 내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두 항공기의 유럽연합 내 취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달 말 단행한 대북 추가 제재를 통해 북한이 운용하는 항공기가 EU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북한 지역의 지하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북한엔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이 풍부하지만 생산은 기술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과과학기술연구의 산하 한반도광물자원개발융합연구단 DMR연구단은 최근 북한 지하자원의 지역별 매장량은 물론 지리학적 분석 등을 토대로 한 품질 등의 정보들을 지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광물자원자료은행체계를 구축해 공개했습니다. DMR 연구단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는 철과 금, 동, 연과 아연, 마그네사이트, 히토류 등이 주요 지하자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은 이들 광물이 분포된 개발 잠재성이 높은 지역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활용가치가 높은 히토류는 평안북도 정주 등지에 약 20억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연구단은 분석했습니다. 히토류는 란탄과 세륨 등 17개의 원소를 가리키는데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 열 전달 성능이 좋아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고 있는 덕택에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철의 경우엔 함경북도 무산군 일대가 경제성도 가장 높고 매장량도 43억 톤 정도로 경제성 2위인 평안북도 의주군의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과 은이 많이 묻혀있는 38개 지역 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높은 곳은 평안북도 창성군에 있는 대유동 광산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리는 양강도 해산시 인근에서 주로 나오지만 상농과 운흥지역이 잠재성이 높게 나왔고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연과 아연 그리고 특수 시멘트 재료로 쓰이는 마그네사이트는 함경남도 단천시 일대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단은 북한 자원 개발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술과 재원 부족, 열악한 기반 시설 때문에 부전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단 관계자입니다.
지금 현재 보도돼 있는 양들이 좀 과다하게 팔려져 있던지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생산 기술력이 부족해서 또는 인프라가 열악해서 원인들이 충분히 생산을 못하고 있는 또 두 가지 이유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연구단은 이 때문에 광산 가동률이 대부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채굴한 자원도 고품질 소재로 가공하지 못한 채 원광 형태로 중국에 헐값에 넘기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광물 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린 연구단은 북한의 자원 잠재성 분석을 끝내고 실제로 자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핵심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광물자원융합연구단은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해 자원과 인프라 융합기술 확보라는 한국 정부의 국가 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난해 말에 출범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북한에서 곧 장마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제기구는 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홍수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 이 홍수 피해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천일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이제 곧 북한에서 장마가 시작되는 거죠?
네, 한국기상청이 예보를 했는데요. 오는 21일쯤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 김용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단 18, 19에도 이제 평안도나 함경북도 쪽은 좀 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20일, 22일 날 저희들이 장마가 시작하는데 그때 같이 또 장마전선 영향으로 해서 북한 전역에 아마 비가 올 걸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대충 구름 좀 많은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한국기상청은 또 올해 장마가 평년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한 다음 주 정도에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올해 강수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예. 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평년하고 비슷하거나 좀 많은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 좀 예상하고 있어요. 평년보다 좀 많은 정도로 좀 보고 있죠.
네, 그런데 북한은 사실 해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인데 지난해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국제적십자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8월 초에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또 8월 말에는 라선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2만 2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또 홍수로 118명이 숨졌고요. 14,500여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6,470여 채가 부분 파손 또는 완파됐습니다.
예,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모두 상당히 컸는데 같은 양의 비가 내려도 한국보다 북한에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 우선 그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은 기상예보 능력이 좀 떨어져서 이 재난에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네.
세계기상기구는 북한의 기상장비가 대부분 유효기간을 넘겨서 노후화가 됐고 또 관측자료 수집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정확한 날씨 예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때 재해에 대처하지 못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서 댐과 제방 등의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하고 역시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 축대 같은 곳은 더 단단히 하고요.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 차원에서도 좀 대비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이 큰 비가 오기 전에 농경지에서 물을 미리 빼두는 이 배수로 등 수리시설을 잘 정비해야 침수 피해를 좀 막을 수 있겠는데요.
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로 협동 농장에 있는 지금 그 농사를 짓는 그 포장들 포장에 대한 그 관 배수로를 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수로가 막혀 있다든지 또 배수로가 좁아져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반듯하게 준비하는 함으로써 물이 이제 빨리 빠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그 벼가 하루 이틀 정도 물에 잠기는 것은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일주일 이상 이 물에 잠기게 되면 벼 뿌리가 썩게 돼서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논에 물이 빠지면은 그 빨리 벼 포기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홍수가 나면은 벼멸구 이런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일단 물에 잠겼던 농작물에는 반드시 농약을 뿌려줘서 병충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북한이 구조적으로 장마에 취약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제 적십자사를 비롯해서 국제기구가 북한 홍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국제 적십자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예.
평양과 함흥, 덕창, 개성, 신의주에 있는 적십자 창고에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구호물자들을 비축해 놨다고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담요 9,400여 장과 조리기구 세트 2,200여 개, 수질 정화제 42만 개, 방수포, 물통, 위생용품, 그리고 임시 천막 등이 비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마철에 그 농작물 침수 피해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만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장마철에는 통상 습도가 높기 때문에 땀이 잘 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체온 조절이 원활치 않고 불쾌지수도 높아져서 신체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네.
또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어떤 질병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물로 인해 걸리는 그 수인성 질병 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장염 등이 바로 그런 질병인데요. 장마철에는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고 또 음식물이 쉽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예.
한국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의 조은희 과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음식이나 물을 끓여서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장티푸스, 콜레라는 일단 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환자와 환자 간의 접촉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 씻기만으로도 이런 수인성 식품 외계성 질환을 80%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장염 또 설사병 증세가 있을 경우에 보리차 등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해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일교 기자와 함께 장마철 홍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의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앞두고 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평화 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북핵 규탄 및 평화 통일 기원대회가 열렸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평화통일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지회의 이우상 지회장입니다.
6월 달을 맞이해가지고 그 6.25 음식, 그 전쟁, 그 음식 체험 문화, 뭐 옛날에 먹었던 뭐 보리밥이라든가 뭐 뭐 떡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오늘 그 하는 전쟁 음식 체험을 뭐 시식회, 무료 시식회 이거를 하면서 또 6.25도 이것도 우리가 또 저 뭡니까 그 걸기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 내용은 뭐 북한 자 김정은 정권 자 그 3대 세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이 또 이제 핵무기를 개발해가 강하니까 그에 대한 걸 핵은 또 결코 있으면 안 되고 있으면은 또 북한이 또 그 고립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규탄대회를 이렇게 뭐 하고 그런 겁니다. 그 이제 요즘 세대가 좀 6.25를 잘 모르잖아요. 시민들도 좀 이렇게 그 잊혀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총 연맹이 그 서울에서 이제 그 했지만은 각 25개 구가 이제 6.25를 맞이해가지고 좀 알리고 옛날에는 또 이런 걸 음식을 먹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걸 그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남과북이 자유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통일 평화 통일의 영혼을 다지기 위한 일념에서
대회와 함께 6.25 한국전쟁 당시 음식을 무료로 시식하는 행사와 안보사진 전시회, 태극기와 6.25 책자 무료 배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6.25 책자입니다. 역사의 책이니까 잘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손자들도 주시고 네. 아들, 딸들한테 전해주세요.
네, 네, 홍보하겠습니다.
당시의 저기 기록,
6.25 때 역사에,
전시, 역사에 네. 그날을 회상하면서 배우라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 다시 네, 모르니까.
보리 주먹밥과 보리개떡, 옥수수죽 같은 요즘은 보기 힘든 음식들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이 음식들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먹던 음식들입니다.
이거 6.25 사변, 6.25 때 먹던 음식이에요. 체험해본 거예요.
옛날에 6.25 때 우리가 보리밥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되살리기 위해서 보리밥을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 시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잊을까봐 우리가 다시 그 재현을 해서 그 시대에 이런 걸 먹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을 체험해본 세대들에게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옛날 저기 뭐라 그럴까 옛날에 이런 맛이었다 하는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과거 생각을 한다 그럴까?
옛날 맛나요.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실제로 저런 음식들을 드셨어요?
먹었죠. 우리 이른이 넘었으니까 좀 이북에서 좀 듣고 같이 핵무기도 좀 없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지역에서 나온 회원들이기 때문에 회원들 간의 단합도 도모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함께 모여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동네에서 같은 구에서 뭐 그거 캠페인도 하고 통일이 되면 뭐 다 같이 뭐 함께 사니까 좋겠죠. 한 핏줄 한 민족이.
그러죠. 이런 데 와 보면 빨리 통일이 되고 또 북한 문제 이런 것도 새롭게 느끼게 되고 여러 사람이 와서 그런 걸 같이 느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이런 데 나와서 보면 가슴이 뭉클하죠.
네,
뭉클하고 한 번 더 이제 북핵이나 이런 거 모든 걸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죠.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통일위원회 활동하는 거 뭐 이런 행사에서 오면 같이 협정해서 뭐 다 통일되길 바라지. 통일되길 바라고 다 한 민족이 되면 고맙고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진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막 통일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잖아 네. 지금 얼렁대서 같이 지내면 좋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 그래도 부모님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니까 이게 보리밥의 의미가 뭐야. 그러면 모르는 데라서 그래 6.25 때 이렇게 힘들었고 이게 지금 세대들이 열심히 잘해 나라를 많이 이끌어가며 발전해 주기 바란다고 이제 홍보할 때 그렇게 하지.
핵무기는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절멸의 무기입니다. 따라서 좁은 한반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한편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해 한국자유총연맹의 각 지역 지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도봉구 지회의 이우상 지회장입니다.
태극기 나눠주기도 하고요. 각 구에 6월 말까지 이런 음식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한 달간 쭉 이렇게 할 겁니다. 그 플랜카드도 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점차 흐려져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평양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30도가 예상되고요. 양덕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오전부터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강계 지역은 오후까지 이따금 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1도, 강계 아침 17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만 끼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2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6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따금씩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곳, 해상과 풍산 지역입니다. 장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0도, 평강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린 가운데 삼지연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웅기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구름 끼는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의 경우 먼 바다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1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은 17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서 사드는 분명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핵무기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한미양국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상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대해 그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본질적으로 방어용 무기 체계로 적의 공격용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부 미사일이 이론적 관점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지난해 5월 임명돼 미 서부 연안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미 해군의 작전 구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과 협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20회 국제경제포럼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말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함께 일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오늘날 사실상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우리는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CNN 기자와 만나서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선 현명한 사람이라면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완전한 관계로 복원한다는데 나쁠 게 있느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있어 그녀만의 관점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90대의 전직 독일 나치 친위대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레인홀트 헤닝의 집단 학살 방조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올해 94세인 헤닝은 유대인을 포함해 약 17만 명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헤닝은 1934년 나치 청소년 조직에 가담한 데 이어 1940년 친위대원으로 아우슈비츠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헤닝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도시에서 우유 가게를 운영하다가 1984년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나 고문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헤닝의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인은 이번 판결 직후 항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추락한 전투기와 조종사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던 베트남 군용기가 실종됐습니다. 9명이 탑승해 있던 군용기는 16일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 하이퐁 인근의 박롱비 섬 남서쪽 81km 해상에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그 뒤 사고 현장에서 군용기의 잔해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군용기는 지난 14일 베트남 중북부 응해안성 인근 해역에서 훈련 도중 추락한 수호의 30 전투기의 수색 작업에 투입됐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점령지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라고 존 브래넌 미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16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ISIL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점령지를 일부 잃기는 했지만 전투력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ISIL은 현재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수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만 2만 2천 명의 전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ISIL이 리비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브래넌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래넌 국장은 최근 미 남부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범인 오마르 마틴과 ISIL과의 직접 관련성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17일 민주화 인사 2명에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해외 인터넷 웹사이트에 민주화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루 갱송 씨는 이날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루 씨는 중국 당국이 불법 단체로 규정한 중국 민주당의 활동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루 씨와 함께 민주당을 지지하다 기소된 첸 슈킹 씨도 10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중국 민주당을 지지해오다 수차례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학교 교관 출신인 루 씨는 지난 2008년에도 국가 전복 혐의로 4년간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